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11월 15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부조와 선지자 13장 믿음의 시험. 시대의 소망 77장 빌라도의 법정 해설을 읽어보라. 도마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고백을 받으셨으나 그의 불신을 부드럽게 책망하셨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만일 도마가 형제들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기꺼이 믿었더라면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더욱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지금 이 세상이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아무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저희가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서 받았던 것과 같은 증거를 받는다면 저희는 믿을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들은 저희가 도마에게 주어졌던 것보다 더욱 많은 증거를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도마와 같이 의심의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의 바람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불신에 굳어지게 된다.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의심의 종자를 뿌리고 있으며 결국 의심의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믿음과 확신이 가장 필요한 때에 많은 사람이 소망하고 믿는 일에 너무나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807.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과 도마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그들의 차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 교과 시간에 요한복음에서 본 증인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해 보라. 이야기는 다르지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각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같은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3.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매우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다. 요한복음에서 공부한 모든 것에 비추어 그 질문에 답해보라. 4.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예언을 보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이 두 장을 알고 있었지만 그 성취를 알지 못했다. 당시의 사람들보다 믿을 수 있는 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그들보다 어떤 큰 이점이 있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다니엘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꿈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 저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신실한 한 학생을 만나게 해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학생은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 나누면서 자신에게 있는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길 원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받아 적으면서 선생님, 저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말씀 나눔을 새벽에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숨은 다니엘들을 주셨구나. 이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 학생을 더욱 격려하고 함께 말씀 파트너로서 일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때부터 꼬박꼬박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 응답을 체크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 학생에게 기도 제목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직접 먼 곳으로 사역지로 나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는 이 학생이야말로 진정한 학생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맛있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네, 오늘 저는 본문을 제목을 10일간의 승부수라고 잡아보았는데요. 다니엘은 BC 605년부터 BC 537년까지 활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뜻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뜻일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하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시험은 벌써 육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는 식단의 개혁을 통해서 더럽히지 않게 하기로 환관장에 구해댔습니다. 사실 왕의 이런 명령, 특별히 왕이 이런 음식을 주어서 훈련하고자 하는 포로로서 이런 일들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그는 바로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고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하였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야기했을 때 환관장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너희 마실 것을 왕이 지정했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너희로 인하여 목숨이 위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그리고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다시 말합니다. 이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하였지만 환관장이 세워 감독하게 한 한 사람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야기했을 때 청했을 때 허락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청했나요? 여기 보면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두 번째 요청에 어떻게 관원도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니엘이 평상시에 그가 어떻게 이 훈련생으로 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감독장에 청하되 10일 동안 시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0일이라는 시간을 정했을까요? 다니엘은 이미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하게 비교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알고 10일 동안 비교하여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원은 이 다니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 동안 시험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소년보다 뛰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물론 음식을 열흘 동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모든 소년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 것은 그 열흘 동안에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을 먹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들로 인하여 이런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었나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채식을 먹게 됩니다. 사실 이 먹는 것에 인하여 목숨을 걸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여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다니엘은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흠을 잡을 만한 요소가 없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탐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으며 누구와 살아야 될지를 아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하여 이 포로 시대에 이 어두운 캄캄한 이 이국 땅에서 할 일들을 맡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믿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한 명이 아니고 함께 팀 사역을 할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가정에서 충실한 이 국가관에 대해서 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대한 정체성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부모를 떠나올 때 그 마음을 강하게 역사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고 그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미 다 철이 든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자 하는 일들에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젊은 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결심하게 된 이전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생활과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전에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드리고 느끼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뜻을 정하고 이런 선포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정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굳게 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기 부정의 습관을 고수하는 삶이고 또한 목적을 추구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확고부도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적용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위기의 때에도 또 목숨을 걸고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삶의 생활 방식을 갖고 또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세가 제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 질문은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경험이 있더라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으면 어제의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원하고 또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욕망이 부딪힐 때 그리고 욕구가 부딪힐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이 육적 바벨론의 이 세상의 바벨론의 시대에 살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또 생활하는 그 모든 습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얻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또한 누구로 살 것인지 이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주님, 올바른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알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영생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이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포기도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1844년 재림운동이 한창이던 그 당시에 IT 휴구라는 사람은 10월 20일 아침 그의 가게 문에 다음과 같은 네모를 붙여놓았습니다. 10월 22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점문을 영원히 닫습니다. 또 함께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조셉 베이츠와 그의 아내는 10월 20일 아침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조셉 베이츠와 그의 아내는 사과가 많이 나는 미시간주 배틀그릭 사과단지에 살았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사과를 너무도 좋아해서 매일 아침 한 개의 사과를 꼭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아침 조셉 베이츠의 아내가 큰 광주리에 사과를 가득 담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베이츠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그러자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사과를 이 땅에서 마지막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드십시오. 그날 아침 조셉 베이츠와 그 아내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과라 생각하고 사과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12시가 되도록 예수님은 끝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셉 베이츠는 단 한 개의 사과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이 땅에서의 사과를 이미 먹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과를 다시 먹기 시작하는 날은 하늘에서 사과를 먹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을 사모하다가 그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삶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은 포기하면서 가는 곳입니다. 교회 증언을 기록한 화이 부인은 그의 인상적인 꿈을 이권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868년 8월 화이 부인은 미국의 배틀크릭에서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모인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차에 무거운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여행은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길은 오르막길이요, 한편은 높은 절벽이었습니다. 반대편은 낭떠러지며 길은 마치 석회로 발라놓은 것처럼 미끄럽고 갈수록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출발하자마자 그들은 수레를 포기해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얼마의 사람들이 수레를 포기했습니다. 수레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행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레에서 내린 짐을 말 등에 싣고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길은 더 좁아지고 마침내는 말 등에 실은 그 짐들도 말에서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짐 가운데서 얼마를 내려 낭떠러지 아래로 던졌습니다. 조금 더 갔더니 이번에는 말들도 가기 어려울 정도로 길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도 포기하고 말에서 내려 한 줄로 서서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계속 좁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신발과 양말까지 벗고 맨발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계속해서 낙오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행에서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길이 너무 좁고 험해서 발도 제대로 디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가느다란 작은 줄이 그들 앞에 내려오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줄에 의지하여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는 계속하여 쾌락과 환락과 저속한 농담들, 저질스러운 노래들이 들려왔습니다. 전쟁의 노래, 춤추는 소리, 신을 모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행객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은 계속하여 그 작은 줄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행객들이 끝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큰 구렁을 건너 아름다운 초장이 건너편에 펼쳐진 하나님의 동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동산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승리의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줄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화이 부인은 이 꿈을 꾸고 너무도 행복했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포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가는 곳이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모세라고 히브리서의 기자인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둘째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다면 모세와 바울이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포기했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이 포기함으로 하늘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모세는 왕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던 시기에 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번영을 누리게 해준 요셉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사이 새로 애굽의 바로에 오른 왕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기억을 하고 있던 왕들도 일부러 그들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지워버리려 노력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때 레위 지파의 경건한 사람이었던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하여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이 아이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두 부부는 그렇게 잘생기고 준수한 아들을 도저히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키우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되자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치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곁을 모세의 나이 어린 누나가 숨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인 공주가 벌건 대낮에 목욕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그곳에 나왔을지를. 젊은 처녀가 밝은 대낮에 이유 없이 목욕하러 그곳에 나왔겠는가.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어린아이를 보고 처녀가 이유 없이 동정심과 호기심을 가졌겠는가. 또 처음 보는 어린 계집 아이가 나타나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하고 말하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거라 하고 이유 없이 대답했겠는가. 거기다가 히브리인 유모를 보자마자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저들먹이라 내가 그 싹쓸 줄이라 하고 이야기를 했겠는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잘 풀리고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43쪽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은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를 날고 있었다.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공주는 그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가 그 상자 속에 있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을 때 한눈에 그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어린아이의 눈물은 그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는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동정심이 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 하였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의 딸을, 바로의 공주를 그곳으로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어머니의 손에서 12년을 교육받은 다음 마침내 바로의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애굽의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계속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국왕은 그의 양손을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고 그 청년은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을 받았다.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는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모든 세상의 위인들 위해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당대 애굽의 어떤 사람보다도 크나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가장 뛰어난 역사가요, 시인이며 철학자요, 군대 장관의 입법자였습니다. 감히 애굽에서 모세와 견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모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와 존귀와 명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는 왕의 자리를 포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와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대단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마엘 족속은 13년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통 유대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에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면 베냐민입니다. 다른 11명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 나는 지파 가운데서도 정통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대위해서 그들은 혹독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했습니다. 600여 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행동파 당원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체크하면 그는 단연 1등이었습니다. 학문으로 말하자면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의 유명한, 전 세계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박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 얻는 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 앞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 온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명예와 자랑거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모세와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결심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보조와 선지자 246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보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세에게 세속적 이익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바로의 장엄한 궁전과 왕의 보좌가 모세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궁정 안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적인 쾌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호화찬란한 궁전 저편, 곧 공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은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런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또 사도행적 511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기 높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읽었던 한 책이 기억이 납니다. 책 이름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는 제목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중국의 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책은 옥중숙이입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1936년 중국의 상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던 1947년 상해 중앙 재림교회 전도회 때 형과 함께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권총으로 위협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5살 때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1951년부터 본격적인 종교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부에 충성하도록 충성맹세를 시켰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15살이 되었습니다. 1953년이 되면서부터 더욱 핍박이 심해지고 거의 모든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안식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기록하기를 당시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르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이렇게 어려운 신앙을 하고 있을 때에 미국에 유학 갔던 형과 누나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중국인 교회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안전이 보장되고 편하게 신앙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하면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 힘들게 신앙하는 성도들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핍박을 견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23살의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고 상해 재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64년 9월 28일 체포되어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예수쟁이였습니다. 식사는 묽은 죽 한 그릇. 여름에는 37도에서 38도 이르는 더위, 겨울에는 영하 30도의 추위를 그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그가 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5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8년,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어머니와 누나와 동생, 아내를 2분 동안 면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2분의 면회 시간 동안 몇 마디 주고받을 수 없었지만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내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쪽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15번 노트를 좀 보내주십시오. 당시 중국 사람들이 부르던 찬미 115장 제목이 성경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음 면회가 왔을 때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누를 사용할 때는 조각으로 잘라서 쓰거라. 그리고 비누를 집어넣어주고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비누를 잘랐을 때 그 안에는 놀랍게도 비닐에 쌓인 작은 신약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작은 신약 성경을 모두가 잠든 사이 창문으로 스며 들어오는 불빛을 이용하여 6개월 동안 6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그는 3개월 동안 짧은 석방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오자마자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불러놓고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찬미를 불렀는데요. 찬미의 제목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미를 부른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우시 말이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목사님은 그 이후에도 다시 7년의 감옥 생활을 더하고 1979년 15년 만에 석방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모세,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사도 바울, 미국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목사님, 그들이 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까? 왜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부귀 명예를 포기했습니까? 쉬운 길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영원한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포기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우리들이 과감하게 포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